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7페이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하셨는데 욥기에 나와 있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삶,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그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참된 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습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참 올바른 생각인 것 같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 안에는 공평과 불공평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예수님 당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욥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 욥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합니다. 자살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나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내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그 영광 속에서 내 영광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 그 속에서 나도 영광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받은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거든요.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도 누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지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만물의 도량을 누가 정하였고 그 주초가 무엇 위에 세웠고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 이게 세상의 분명한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복주고 나에게 고난에서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늘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늘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나의 본질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 죄된 본성의 발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1장,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내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8장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해요. 물론 12장에 보면 중간에 딱 한 번 욥이 말할 때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쓰인 그런 용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의미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냐면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위에서 일한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여호와를 모르고 행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단 얘기죠? 그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거예요. 그러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을 내면 그 열심에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가 아니고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애씀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열심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서 분명히 생각하셔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38장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나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먹게 되는 이 모든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아무런 사람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적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도무지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인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까마귀 새끼가 그 연약한 녀석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다닐 때 그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힘들어했죠? 우리가 욥기서를 쭉 보면서 늘 생각했죠. 욥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고난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육체가 어려워지고 병이 나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임을 욥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신 것이고 그 모습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욥이 생각했던 겁니다. 왜 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다라고 욥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오류들을 발견해야지 돼요. 그래서 욥처럼 대단한 사람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난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갑절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자. 이건 결국 누구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 있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회개하시게 하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어 주신다라는 얘기는 그건 단순히 어떤 두 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욥이 알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우리가 잘 견디면 이전보다 더 많은 복 누린다. 어떤 복?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거 생각하면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과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 욥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비록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닌 거예요. 욥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고난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고난이 바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고난이 욥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죠. 분명히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미의 고난이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 욥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는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욥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은 욥은 욥으로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끌어들여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시고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서 욥에게 어떤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는 욥이 참아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욥이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참는다라는 그 차원의 인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것 그것 자체를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욥기 4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욥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껏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무지한 말이었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38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욥의 죄의 이유,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만 얘기하시죠? 그냥 자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욥, 너가 왜 고난받는 줄 알아?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그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욥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욥의 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받는 것 아니냐,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에 잡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욥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욥이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죄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 말씀이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욥의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이유가 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잘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니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9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거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도무지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암사슴이 언제 새끼 낳는 기한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도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인 모습인데 그런 저주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도무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린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이런 저주받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 왜 살게 해주시죠? 그걸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저주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되고 나에겐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로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면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된 은혜예요. 그 까마귀 새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동일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죄된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